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로서 소명을 갖게 된 것도 바로 여기 꿈이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희미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는데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그러다 부활절 수련회를 통해 부르심에 대한 강한 확신을 받고 주의 종이 되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꿈이 있는 교회를 통해 영생을 얻었고 사명을 받았으며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 외에 교회를 통해 수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사명을 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귀국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신앙생활 이어가면서 사역하면서도 항상 꿈 있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잊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다시 돌아와서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것이라는 것도 생각을 못했는데 이 강대상 위에 이렇게 서게 되어서 정말 감격스럽고 은혜가 됩니다. 그만큼 오늘 설교를 통해 교회에 덕이 되고 은혜를 끼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러다 교회가 평안하고 성도들이 잘 연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디 성령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설교가 교회에 평안하게 하는 데 도움되게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누구나 학창시절을 추억하면서 그리워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교를 다닐 때 생각하면 오전 채플 시간에 듣던 교수님의 설교가 그립습니다. 은혜나 감동을 떠나서 신학교 교수님들의 설교에는 독특한 맛이 있습니다.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고린도전 후서를 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이 교회는 다른 심각한 문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인지 바울이 교회들을 권면, 훈계하기 위해 쓴 서신 중에 고린도서의 분량이 가장 많습니다. 정경인 고린도 전후서 외에 고린도 교회의 다른 문제들을 다루는 편지가 몇 편 더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학자들도 꽤 많습니다. 게다가 고린도 후서 끝을 보면 그 문제의 상당 부분이 그 시점에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산재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전체적으로 교회의 영적 질서나 윤리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도들끼리 법적 문제로 서로 고발하는 일도 있었고요. 영적으로 예민한 성도들이 자신들의 은사를 지나칠 정도로 무절제하게 사용하여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 모든 문제를 제쳐두고 분쟁 문제를 가장 먼저 다루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은 구절 분량의 짧은 문안 인사가 끝나자마자 분쟁을 멈추고 온전히 연합하라는 권면을 시작합니다. 문안 인사에 포함된 교회에 대한 칭찬, 축복의 내용과 문맥적으로 어색하리만큼 권면의 내용이 급하게 전개됩니다. 그만큼 바울이 이 분쟁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것은 바울이 그만큼 교회의 연합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서 바울은 교회가 나눠지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눠지는 것과 같은 것이라 표현하며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역설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분쟁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를 연합시키기 위해 공동체 각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본문인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린도전서 8장은 고기 주식 문제로 교회가 나눠졌던 것에 대해 다루는 장입니다. 고기 먹는 것이 문제가 되었던 이유는 그 당시 시장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고기 대부분이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남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고기를 먹음으로써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그 고기 먹는 것을 꺼려했고 고기를 먹는 성도들을 불편해했습니다. 반면에 고기를 먹었던 성도들은 어차피 우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바쳐진 제물 또한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며 거리낌 없이 그 고기를 마음껏 먹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오히려 믿음 없는 행위라고 자신들과 의견이 다른 성도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느 쪽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바울도 이 문제에 대한 자기 의견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둘 중에 후자의 입장을 취했습니다.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있지도 않은 우상에게 바친 것이기 때문에 그 고기는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율법에서 금하는 우상 숭배하는 것도 아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그 고기 먹어도 괜찮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바울은 동시에 자기가 먹는 고기가 고기를 먹지 않는 성도들을 시험들게 할 수 있고 그로 인해 교회가 나누어지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 위해 자신이 고기 먹는 자유를 포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채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비건 분들이 여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은 동의하지 않겠지만 대체로 고기는 맛있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양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사람들은 환영합니다. 요즘 한국 물가도 많이 올라서 외식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래도 한 2만 원, 영국 돈으로 12파운드 정도면 질이 꽤 괜찮은 고기를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식당이 꽤 있습니다. 장사가 아주 잘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육식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본문을 보면 바울도 고기 먹는 것을 상당히 즐겼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고기 먹을 자유도 있었고 그 자유를 뒷받침할 만한 신학적 논리도 있었습니다. 누가 왜 고기를 먹느냐고 시비를 걸었을 경우 언제든지 논쟁하여 이길 수 있는 지적 능력과 화술 또한 있었죠. 하려고 했다면 자신의 사도적 영향력, 권위를 통해 자기 논리를 지도층에 적용하여 얼마든지 육식에 대한 교회 규정을 만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성도들과 연합하기 위해 그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교회 연합을 위해 자신의 자유, 철학, 논리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자기 부정이죠. 우리도 공동체 연합을 위해 이같이 자신의 생각, 주장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계적으로 모든 개인의 감정과 이념, 사고를 말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 지적 능력과 감정 모두 하나님께 받은 귀한 선물이죠. 우리 각자는 얼마든지 그 선물을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습니다. 진보든지 보수든지 자유롭게 정치 사상을 가질 수 있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공부, 학업, 연구를 통해 지적 사고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자기 주장, 자기 철학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장이 공동체를 나뉘게 하고 연합을 방해한다면 자기 생각을 절제하여 기꺼이 양보하고 상대의 의견에 맞춰줄 줄도 아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논리와 신학으로 충분히 많은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었지만 의견이 다른 성도들과 연합하기 위해 고기 먹는 자유까지 포기한 바울처럼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이러한 자기 부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한몸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역시 이성과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특정한 주제로 논쟁이 나올 수 있고 자연스럽게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그 주제가 교회 문화나 질서에 관한 것일 수 있고 신앙관에 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철학, 정치에 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남들과 다른 자신의 의견을 지나치게 주장하여 공동체가 상처받고 의견에 따라 당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과연 그것이 교회를 나누게 할 만큼 중요한 문제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면 연합을 위해 자신의 이성, 감정까지 절제하고 양보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이 성장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자기 생각과 다를지라도 연합을 위해 하나됨을 위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무엇보다 서로 사랑함으로써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같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